안녕하십니까.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언세우, 저희는 중앙대학교에서 미래 언어는 자원이다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언세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영어학문학과에서 네,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5년간 저는 사회생활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 돌아와서 언어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팟캐스팅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랑 언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광명에 오신 우리 왕자 왕자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 왕자오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만 왕자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막 울고 계시는 분들께서 왕자오라고 하니까. 저는 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나름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언어에 대한 경험은 의외로 참 일천한 편이고 이렇게 늘 대중적인 담론의 그냥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재밌게 시간 앞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왕자 선생님
박수 한번.
우리 저 왕자호 선생님은 뭐 우리가 뭐 이런 다양한 언어 풍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또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니까 한 주 한 주 진행되고 있는 다이어트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 10시 이후에는 한 끼만 먹고 있어요. 항상 두 끼를 먹었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두 끼씩 먹었어요. 밤 10시에 한 끼, 새벽 2시에 두 번째 식사를 했는데 네. 요즘 진짜 식사를 많이 줄였고 지금도 많이 빠지셨어요. 네, 지난주보다.
좀 더 줄면 제가 언제 한번
보이는 팟캐스팅.
아, 그럼요.
이미지 한번 올립시다 같이.
네. 뭐 옷이 많습니다 제가. 매년 옷이 줄어서 입지 못해서.
하여튼 다이어트 소식 매주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은평구에서 오신 우리 효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니고요. 사실 저도 본명이 있긴 한데 효니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메일 주소에 효니가 들어가는 메일 주소를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이렇게 막 효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그 닉네임을 사용이 된 거고요.
싸이처럼. 싸이도 박재상인데 박재 싸이 이렇게 불러서 싸이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 누나가 박재은이라고 유명한 푸드 스타일리스트예요. TV에 많이 나오고.
아니, 우리 왕자오님은 그런 지식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왔어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알아요, 보면은.
한때 또 연예계 진출을 꿈꿔서.
진짜 저 연구를 저 지식으로 했으면 지금 좀 박사논문을 세 개도 썼을 텐데.
세 개가 뭡니까?
처음 들었네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박재상인데
친구들이 싸이 이렇게 상이 그래서 싸이 이렇게
붙여서 처음 들어요.
그래서 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와, 감사합니다.
나이피한 말씀.
효니가
멋졌어요. 효니 미안.
소개 중이었는데.
미안합니다. 네. 싸이랑 좀 비슷하게 엮어주려고 하다가 싸이한테 한류한테는 안 돼. 월드스타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고 이제 응용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는 주로 낮에는 조교 업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한 대학원생입니다. 정말 여태껏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나 경험들이 있는데
나눠주면 좋겠네요.
네, 그거를 여기서 한번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연구원 우리 알탕님.
네.
체대를 다니다가 지금 전공을 바꿔서 입학을 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알탕이고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막 들어왔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학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왔고요. 저는 뭐 사회 경험이나 다른 경험은 딱히 없고.
그래도 최대 다니다가 왔으니 그것도 경험이죠.
진짜
저, 전 한국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언어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제이콥 님, 네, 오늘 진행을 맡고 있고요. 모두 만나서 반갑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씩 매주마다 한 분씩 한 주 동안 저희가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바라보고 경험한 우리 주위의 언어 풍경들 스크랩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리서치도 한 것들 나눠보는 시간 갖고요. 각자 소개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토론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바라본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가연 씨부터 이렇게 한 주 동안 바라본 언어 풍경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이렇게 문법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풍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어를 새롭게 바라본다. 어떤 언어인지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연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이제 동네에 그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작은 집들이 많아서 1인 가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김포공항이랑 가깝다 보니까 예쁜 이제 승무원 언니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에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목동이 또 유명한 교육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유들로 외국인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3학기째를 다니면서 언어에 관한 새로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 풍경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한국어, 한국인만 이렇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다 하고서 이제 그 풍경을 이렇게 낯설게 좀 받아들여 보니까 이 풍경이 조금 저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이게 익숙해져 버린 풍경인가 싶어서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 같으면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외국인들 보면 신기하다는 듯이 보는 사람들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막 숙제로도 외국인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있죠. 하면 막 경복궁에나 가야 이제
맞아요.
외국인 보고 이래요.
이태원 가고. 네.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저 이제 시선도 막 그렇게 특별하게 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줌마 아저씨들도 그러신 것 같고 심지어 할머니 같은 분들도 그렇고 기껏해봐 한 5살 정도 되는 꼬마는 이렇게 좀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귀속말로 소근소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더 이상 이제 막 파란 눈을 가지고 금발을 하고 히잡을 쓰고 피부가 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좀 새로운 언어 풍경이 배고프세요?
약 먹으셔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네, 그런 이제 풍경이 좀 일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래, 역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어. 다문화, 다인종 이런 국가로 바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봤던 거는 다문화에 관련된 최근 이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정부 발표 기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4년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사를 보면서 역시 바뀌고 있구나 하고 내려오는 순간 댓글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아우, 댓글 무섭죠. 네, 다문화, 다중언어 이런 기사 댓글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적이고.
왜 다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젊은 층이랑 노년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크게 달랐나 봐요. 이제 젊은 층일수록 받아들이는 게 쉽고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제 밑에 막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뭐 이제 다문화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약간 빨갱이에 관한 이야기로 치안이 되고도 있었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이런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러는 게 무슨 중요성이 있냐. 좀 노골적으로 다문화 문제를 빗겨난 다른 정치적인 의도들이 들어간 댓글들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생각해보면 이게 나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문화 시대가 되고 있고 다인종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좀 더 새롭게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두운 그 밤길에서 1대1로 대면했을 때 내가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섭죠. 몇 집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제가 최근에 들은 팟캐스팅에서 어떤 그 진행자가 이 말을 했는데 헤테로포비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분이 사람들의 몸에 정신에 내재돼 있는 거다. 이중성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서 이번 주엔 그 다문화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종성에 대한 그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 다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나와 다른 타자들을 수용하기를 망설이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계속 아마 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언어를 새롭게 보자는 거지만 아무래도 언어라는 게 사회, 문화, 국가, 민족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문화, 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얘기지만 사실 언어도 관련된 논의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효니는 뭐 어떤 한 주 동안 뭘 바라보고 오셨는지.
네, 효니는요?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이제 그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좀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평일과는 되게 다른 지하철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토요일날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몇 호선인데요?
6호선이요. 6호선이라는 게 좀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게 일단은 공항철도가 맞닿는 호선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태원이 연결되죠?
이태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의 수가 다른 호선에 비하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토요일이나 뭐 주말이나 주말 저녁이나 주말 아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외국인 수가 더 많은 편인데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쯤에 제가 아침 아점을 먹고 이제 늦지감치 일어나서 학교로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이때 딱 지하철 탔는데 불과 한 네 칸짜리의 그 작은 지하철 하나인데 그 안에 뭐 돋보기를 끼고 이렇게 영어 관광 지도를 살펴보는 그런 프랑스 사람처럼 보인 노부부도 있었고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프랑스 분위기가 되게 나요.
오, 대단하다.
아니 영어를 사용하진 않고 뭔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뭐 스위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인접 국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프랑스가
왠지 프랑스인 것 같았어요.
직감상
그랬고 또 이제 뭐 내 진짜 집채만한 캐리어를 들고 있는 왕초 같은 중국이 가능해서 등장된
내가 들면 도시락
이제 진짜 막 엄청 요즘 말로 되게 뭔가 까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되게
까리하다는 뭔가
까리하다 간질이 난다.
아 까리하다
쪼고 인다 그런 게 있는데
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지?
부산 사투리.
까리 부산하네.
아 까리란 말이 부산 말이에요?
네. 그런 이렇게 맨인블랙 같은 외모를 지닌 흑인 오빠도 하나 있었고 그 오빠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렇고 이제
흑인을 잘생겼다고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생긴 흑인이 있어요.
그래요?
흑인도 있었고 뭐 이렇게 히잡 두른 예쁜 눈의 언니들도 있었고
한 칸에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들이
네 주말에는 좀 되게
6호선
언제 한번 타보세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분들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일단은 외형상으로 보면 왠지 뭐 남아시아 계열, 남아시아 쪽 국가에서 온 듯한 그런 그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국적인 외모의 이제 아들과 아빠였는데 계속 보니까 둘이 되게 깔깔대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한 다섯, 여섯 살 되기 정도 돼 보이는 되게 귀여운 외모를 지닌 아이였고요. 근데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되게 똘똘해진 한국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도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 내용은 되게 별건 아니었는데 뭐 아빠 뭐 헬기는 비행기랑 달라 뭐 헬기는 뭐 위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이가 구사하는 한국어를 듣고 아이를 살펴보니까 아 아이가 외국인 같진 않고 뭔가 되게 한국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거 보니까 아빠는 외국인처럼 엄마가 한국인이지 않을까.
국제결혼 배우자.
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싶더라고요.
이민자 가정이 아니고.
네. 이제 실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것에 의하면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그 국민 배우자 국적 현황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수는 총 14만 9,872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외국인 며느리가 압도적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과거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는 12만 6,765명. 그리고 또 4위의 수도 2만 3,107명 정도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2001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 국적이 불과 88개국에 불과했는데 근데 지금 2015년은 143개국에서 왔다고 해요. 되게
굉장히 다양해졌네요.
네, 다양한
몰랐다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결혼을 이유로 사랑에는 국격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유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되게 심심찮게 혼혈의
그쵸.
아동이나 뭐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또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자료를 따르면은 또 이게 만 18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2006년에는 불과 2만 5천 명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 2015년에는 20만 8천 명에 도달했다. 이게 약 한 8배 정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2016년 3월 26일 바로 오늘 나온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경우는 내국인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케이.
오히려 다문화 배경을 지닌 그 자녀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불과 2006년에서 2015년만 해도 8배가 증가했는데 와.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할 수가 없는
풍경이 달라지겠네요.
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겠어요. 정말.
교실에 뭐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나 그런 풍경이 점점
꼭 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요. 네. 친구든 직원이든 동료든 학생이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 만나는 사람의 국적과 민족과 모국어와 다 다른 문화가 너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뭔가 공간이나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서 가연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그 뿌리 박혀있는 그런 단일 민족이나 단일 언어 이데올로기가 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공동체나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아이가 되게 너무 귀엽게 막 조잘거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반대편에서
네 근데 한 중간쯤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막 한국어를 막 하니까 이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시다가 말을 거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너 한국말 잘한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딱 나누네요.
네. 넌 당연히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왜 한국말을 해?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한테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는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네. 한참을 그렇게 혼자 우물쭈물거리다가 미적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아이한테 그냥 미소만 지을 뿐 그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되게 순간적으로 지금도 말하면서 조금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때도 약간 좀 순간적으로 좀 화끈거림 약간 창피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가 창피해요?
저 아이한테 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언어, 뭐 하나의 민족 이런 걸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렇다면 과연 저 아이의 정체성은 뭘로 가늠될 수 있을까? 뭐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지만 이 아이처럼 한국어를 잘 쓰는 경우나 혹은 또 한국 완전 외형적으로 한국인인데 뭐 영어를 막 능숙하게 사용하는 뭐 조기 유학생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현재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상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모습이나 다양한 문화 혹은 언어를 지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분명 저렇게 앞으로도 뭔가 그런 질문들 또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 또 혹은 조롱할 수도 있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때로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살아나가면서 마주하게 될 그런 세상에 뭔가 이렇게 시선이나 뭐 관심 같은 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대하듯이 서로 다 사람인데 굳이 차별하고 구분지으려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온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래요. 상상이 되네요. 그 모습이 지하철 한켠에서 아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정말 좀 뭔가 가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래요. 그 메모까지 꼼꼼하게 해서 꼭 그 말을 전하고 싶었나 봐요.
네, 저는 꼭 이 말을
노트북에 잘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왕짜오님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어떤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오늘 첫 방송이라 신경 좀 쓴 것 같아요.
좀 가도 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짤짠. 아니 저는 그냥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펴보고 기사나 카페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그냥 좀 벗어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언어에 대한 이 언어, 다문화, 뭐 이중언어 뭐 등등에 대한 그냥 저는 진정성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우리 그 반다문화주의 그런 단체 또는 뭐 사람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지고 있었고 사실 뭐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지만은 굳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20살이 넘어서 외국인을 봤기 때문에 워낙 시골에 자라서 외국인에 대한
거주에서 올라오셨죠?
네. 그래서 외국인을 볼 일도 잘 없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는 대전에서 살았지만 서울에 왔을 때는 영등포 신길동에 이제 살았거든요. 전철역으로 이제 신풍역에 내리는데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내리는 사람 절반은 아마 조선족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옆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외국인 그런 다문화 사람 조선족이라는 이미지밖에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뭐 보다 보니까 두 분이 뭐 통계 자료부터 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오셔서 저도 뭐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등등에 대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뭐 약간 뭐 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많다. 저는 이 정도로 통계 자료는 끝내는데요. 이 카페를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카페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얘기하셔도 되죠.
뭐 여긴 정체성이 분명한 카페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라는 그렇죠. 카페인데요.
네.
여기는 아예 다문화주의, 다문화에 대한 이 절대적인 반대와 다문화를 우리 좀 열어보자, 좀 개방하자, 포용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말들을 올리고 그 한 줄 한 줄에 정말 평가를 자기들끼리 다른데 그 탭 이름마저도 망국 다문화 정책 대안이라는 그 게시 그 매뉴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느 한 대학 교수던데 이 한글 문화 연대 여기에 대표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양한 언어 사용이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나 제안을 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이제 상대방의 문화나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또 언어 교육도 필요하다. 문화도 필요하고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군대를 갈 수도 없고 가서도 그 부사관으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네요. 다문화 가정에서는 오로지 한국 국적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귀화를 해도 그리고 뽑지를 않는데요.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귀화를 해도 안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원 자격은 되는데 뽑지를 않는데요. 선발
자체가 없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생각해 보면은 막상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뭐 토마스 대령이나 봤지. 뭐 왕자우 소령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초기 적응이나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댓글이 그냥 뭐 저는 이제 한때는 뭐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국제화나 다문화 시대 그리고 다양한 언어 사용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카페에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제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이지만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은 다른 언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국가 정체성과 국가 존립을 망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외국 뭐 그 결혼 이주 여성이나 남성이라면 그 나라의 엄마나 아빠의 언어를 배우는 게 그 집안 문제인데 왜 사회에서 나서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한국에서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결국엔 언어나 국가 정체성의 훼손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 카페에서는. 그런데 이 교수는 그래도 다문화 정책을 수용해야 되고 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불과 1년 전에 이 교수가 올린 글 때문에 그 뒤에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었어요. 이 교수가 이중언어를 강요하는 여성가족부의 직태를 막아야 한다라는 글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중언어를 우리나라에서 이중언어라는 게 웬 말이냐 영어 공용화도 안 되고 이중언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네, 1년 전에 그랬는데 그 댓글이 그 이제 그 같은 팀 그 연대 그 소속한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좀 댓글 복사가 안 돼서 제가 손으로 좀 적어봤는데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된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쓰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니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베트남어 교육을 시켜주는 거는 니네 집안 문제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써서 너희 외국인에게 이런 걸 해줄 필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썼는데 그 밑에 댓글에 이제 같은 편이겠죠. 오히려 한글 단체만 맞다 그 말이 한글 단체만 대응하면 국수주의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서 역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복지 관련 단체나 경제 관련 단체와 연대를 맺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카페에서 또 다시 비판을 한 게 이제 한글 사용을 보장하고 강요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국수주의적으로 또 보이는 거를 이제 왜 고려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나라의 언어 문화를 배우는 거는 개인 문제고 정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한국 문화나 환경을 망치고 또는 다문화 정책이나 사회 혼란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1년 전에 쓰고는 1년 후에 아마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받지 않았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뭐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칼럼들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국어 사랑은 조국에 대한 애정이고 애국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또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중 언어나 담나 다언어 캠페인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담론이 차야 다양성의 정치학. 그러니까 어쨌든 온 사람들의 권리, 심지어 뭐 인권, 다 우리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언어 인권이나 언어 권리에 대한 얘기도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권리나 인권에 대한 담론으로 많이 이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우파적인 입장에서 단일 언어, 단일 국가, 단일 민족, 우리가 감당해야 될 뭐 세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우리가 지금 리서치에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건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 담론, 권리 담론, 문제, 결핍, 뭐 경제, 뭐 이런 전형적인 좌우파 담론에서 뭐 비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절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자원 담론을 우리는 이제 개척해 보자는 거죠. 권리 담론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 권리냐 내 권리, 이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그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사실 이 걱정이나 우려나 심지어 공격적으로도 비춰지는 이 논점들이 무시할 수만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잘못했어, 이 사람들의 권리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관련된 권리, 다문화 공동체가 어쨌든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다 중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그 언어 담론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고자 하는 자원 담론이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미래의 가치,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권리로 다투기 시작하면 정치적 담론밖에 안 나옵니다. 권리는 정치 담론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섣불리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인권, 권리의 그 working definition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언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존중하자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고집하겠다는 얘기가 너무 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양 대립으로 좌우로 나눠서 싸울 수가 있는 논점입니다. 지금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죠. 그러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오늘 조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알탕님은 뭐 오늘도 알탕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뭐 알탕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알탕을 일주일에 먹는다.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언어 풍경을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동문이 되게 단순해요. 집, 학교, 그리고 가끔 교회 이렇게 되게 단순해서 언어 풍경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미디어에서 이제 언어 사용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찾아본 거는 언어보다도 민족이나 문화 쪽으로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 언어가 섞인다는 것이 결국 민족과 외국인 이렇게 섞인다는 점에서 제가 찾은 이러한 기사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조선일보랑 한겨레를 찾았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거를 지금 기산으로 하냐면 2015년에 국민 다양성 수용성 조사 결과를 여성 가족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 정도를 묻는 거에서 어떤 질문을 사용을 했으며 이것을 국가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다문화 수용 정도는 어떻고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이렇게 나눠놓은 거에 비해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이렇게 다문화 수용 지수를 비교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문화 그 질문지를 수용 정도를 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질문들을 보면 되게 그 일자리가 부족할 때 자국민 우선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이웃을 삼지 않,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또는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 걸 보고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이
질문 자체가 뭔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 자체가 자국민 이렇게 우리를 먼저 챙겨야 되고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보다 세계 시민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까 나왔듯이 피부색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뉴스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댓글에 보면 아까 그 권리 논쟁으로 말씀하셨듯이 혐 다문화를 권리로 인정해라.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논리가 아니냐? 뭐 내 땅에서 내 권리 주장도 못하느냐? 라는 질문, 댓글을 봤었어요. 이것 또한 아까 잠깐 말이 나왔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 댓글에 주장이 이렇게 한 문장이지만 이 사람이 보통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긍정적인 것은 한겨레에서 아까 했던 연령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보면 이렇게 젊을수록 더 이제 열려있고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왜 그렇다고 분석을 하냐면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중점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릴수록 열려 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다문화를 교육받고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것에 더 이제 그런 것에 더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인식이 먼저 변해야 어쨌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한다 해서 55.3%가 나왔어요.
네.
이게 퍼센트지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신을
제가 학생들 한 50명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낯선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누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물론 관찰이지만.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이나 정의 자체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이랑 그냥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 시민 하면 그냥 영어 배우고 뭐 외국 갔다 온 뭐 그런 경험만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대상이 조사 대상이 누군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성인 4,000명 전국에
그러니까 이게 폭도 넓고
그래도 이해 아니 뭐 어쨌든 뭐 저 그래도 유의미하게 뭐 저 설문조사해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본인이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세계와 시민 보통 이제 예전에 이 세계 시민 의식 한 10년 전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기억은 안 나지만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았었고요. 보통 이제 북유럽 국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북유럽 국가가 보면 이 세계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은 수치,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건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대립이나 갈등 요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갖기가 어렵죠.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의 이항 대립 문화가 있는 곳에선 한가롭게 세계 시민 담론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북, 지금 분단 국가이고 또 일제 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또 나라를 뺏기고 또 그 뺏긴 나라로 민족 국가 언어로 복원시키고 또 경제를 성장시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내가 세계 시민 의식, 내가 세계 시민이다. 그래서 다문화나의 세계 의식, 시민 의식 항상 낮게 나오는 편인데 55.3%는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모르겠어요. 이 관련 자료를 앞으로 계속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질문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질문은 그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질문을 설마 왜곡했겠습니까?
딱 이렇게 네 개만 대놓고서는 8천명 가까운 사람을 딱 네 개만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대답이 예 아니면 아니온가 봐요. 대답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 한 거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예 아니면 아니온데 아닌 것 같진 않거든. 조금은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라고 해놓고 너무 이렇게 좀 보여준 면도 있지 않나. 조선일보잖아요.
네.
아,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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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언세오라고 저희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언어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 얘기, 언어 얘기, 사회 얘기, 정치 얘기, 언어가 뭐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맥락을 찾다 보면 뭐 단문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은 우리가 밖에보다 우리 한국에서 언어들이 지금 갑자기 우리가 낯설은 언어들의 풍경이 들리니까 그들의 얼굴 색깔 또 그들의 또 가정 또 관계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저 왕자우 선생님도 그 이 뭐 이야기하다가 언뜻 본인도 한 20살까지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 사람들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함께 토론하고 오늘 일단 굉장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얼마 지났나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그렇죠? 그렇게 오래 얘기, 벌써 얘기 나왔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네. 그 어떠세요? 그 왕자오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언어 풍경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뭐 감정적으로 아까 뭐 우리 효니는 뭐 아까 그 어린애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이웃들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겠어요. 근데 복합적인 언어 사용 문화가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가 그 사회적 비용을 다 특히 한국인 우리들이 말이에요. 다수인 우리들이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통일 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찬성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 경제 위기라고 하니까 뭐 더더욱 더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문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 권리의 담론이지만 경제 담론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그 비용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네티즌들 아까 말한 그런 단체 보면 뭐 굉장히 냉소적이고 공격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연 질문으로 보자면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을 언어 교육을 시켜주고 언어를 공존을 시키고 공용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다른 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든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들든 수능 시험에 외국어 영역을 만들든 뭐 자꾸 이렇게 뭐 이게 다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 의견 함께 나누고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마쳤으면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미시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저는 학교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학교에 그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중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대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대학원 수업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갈채를 서로 이렇게 나눠 보여주잖아요.
중국인 하면서 왜 날 가르켜?
왕자 선생님은 이제 한국인 다 됐죠.
맞아요.
이제 뭐 한국인이죠. 근데 얼굴 모습이 다국적인데 굉장히 한국인이세요.
왕자 선생님의 과거 모습 같은 그런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학부 수업이랑 다르게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발제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제를 서로 막 발제문을 써오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인 학생들이 써온 발제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한국 규범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고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네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요. 네. 이해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해석을 오히려 해석을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한국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심층찮게 있는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실제로 어떤 한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중국인 학생의 뭐 이렇게 한글이나 수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인신 공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너 이렇게 한국 이렇게 하면 졸업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한국 공부를 하긴 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국어를 해서 물론 한국어를 하려고 한국 대학원에 들어온 건 맞는데 이 학생들이 정작 내 한국어 능력을 뭔가 더 배우고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라이팅 센터 같은 게는 라이팅 센터 같은 게 지금 현재 학교에는 없거든요. 중국인 학생이면 한국어 라이팅 센터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외국인 학생이 그렇게 많아도
네 나와 있는 게
그런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는 거죠 아직.
네 그걸 놓고 본다면 이때 이제 물론 지금은 사회적 비용이 나왔지만 이 학교 차원에서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안 내고 있는 거죠
지금. 라이팅 센터를 해줘야 되냐라는 오케이.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해 본다면 사실. 중국인 학생들도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복지 같은 걸 해주지 않는다면 약간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그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 같이 공부한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앞으로 뭔가를 나누고 학문적으로 뭔가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기반이 뭔가 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거를 뭐 우리 돈 나가니까 너네 해줄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저희나 아까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학교 차원에서 보자면 학교에 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뭔 비전 같은 그런 걸 오히려 더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결국 그 친구들이 계속 배제되고. 네. 학업 능력을 감당하기가 불편해지면 우리도 불편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는 증가하는데 뭔가 맞는 제도적 차원의 뭔가가 계속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서로 어차피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를 위해서나 그들을 위해서나 서로 윈윈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비용 오히려 쓰는 게 어차피 공존은 해야 된다면
그렇게 질문의 폭을 좀 좁혀서 학교라는 대학교라는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만 놓고 보자면 또 그렇게 또 설득력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네요. 좋네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을 경우를 제가 상상해보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 반대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호주나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쨌든 적법하게 유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또는 학술적 그 도움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뭐 몰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목표 언어로 공부할 수 있는 뭐 배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관용심 같은 게 없다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게 결국은 적대적 감정이라든가 대립적 상황도 만들어질 거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좀 더 이게 자원이다 생각하고 좀 더 영리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좀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 학생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섞은 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잘못된 시선으로만 또 너무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 왕정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본인 경험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한국에 처음 왔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뭐 한국 사람은 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 여담이지만은 그냥 조금 저는 사실 이런 좀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넓게 생각해보면 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 하나고 단일 민족이니까 이제 단일 사회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제일 큰 특징이 사실 획일성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좁은 나라에 많은 인구가 사니까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왜 성격 급하다 비행기 타고 보면요 왜 비행기가 첫 단계 느껴지자마자 서는 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한참을 있다가 내리는데도 다 서 있는 거 한국 사람.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심하다.
근데 진짜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한국 사람은 많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러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제 거제에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외국은 많이 못 봤는데, 서울에 이제 와서 보면 사실 제가 지금 경기도 살아도 광명에도 심심찮게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많죠. 뭐 어디 가도 많이 있어요.
뭐 이태원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태원 그리고 설해마을 또 뭐 그렇게 어디 쪽 외국인들이 뭐 어디서 모여 살고 있죠.
영등포, 완산.
뭐 영등포에도 있고 만산에도 있고. 그런데 이 꼭 우리를 꼭 단일 사회로만 보지 말고 그런 뭐 우리 소위 왜 밀집 사회, 여유 사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모여 뭐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기보다는 뭐 도시와 농촌으로 본다면 요즘은 농촌에도 외국인 많아요. 결혼 이주 여성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서울만 놓고 본다면 밀집 사회처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가 한국이라는 단일 사회만 보지 않고 서울이라는 밀집 사회로 본다면은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특색이 더 많은 특징이 있는 거죠. 서울에는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외국인에 더 많은 목적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서울의 특징으로 하나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특징 중 하나일 텐데 너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를 그들을 위한 재반의 모든 걸 다 비용해야 한다.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인식 하나부터 이게 서울의 특징이니까 작은 인식 하나부터 조금씩 바꾸면서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엉뚱한 사회적 비용도 생기겠지만은 그게 몇 번이 발생이 되면은 점점 체계가 잡히고 사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가연과 제이콥은 알 거 아닙니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잘 기억 모르겠어요.
네. 진짜 얼굴 내놓고 싶다.
근데 아니 우리 저 왕짜오님이 진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제가 아주 한마디만. 알겠지만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버스에 앉아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은
많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이 학교 강의실에서도 담배
강의실인가 극장엔 재떨이가 있었어요.
네, 극장에서도 폈어요.
진짜요?
네.
그랬는데
강의실에서 담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던 세대였는데도 버스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꾼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버스 앞에 써 있는 금연이라는 단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점점 줄다가 지금은 버스에서 담배 피면 큰일 나잖아요. 금연이라는 글씨도 없어요. 버스 안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큰 홍보 없이 금연이라는 작은 문구 하나만으로도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우리는 버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 확고해졌거든요. 너무 당연해졌고 가르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인식부터 하나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나라로만 너무 보지 말고 시골에서도 사실 그 EBS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고부 열전 이런 데 보면은 사실 말 언어 때문에 싸우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말이 안 돼요 이러고 아유 저놈이 옆에 말을 못 알아듣겠어 시어머니 그러고 그 며느리의 나라에 가서 직접 시어머니가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이 돼서 이 시어머니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병이 나요. 그날에 가면 답답해서 그러면 작은 인식 차이 변화부터 하면 작은 것부터 하면 되지 왜 자꾸 완성품부터 생각을 하니까.
왕자원님은 지금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할 수도 있다는
할 수 있다. 조금씩 감당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 보태서 얘기하자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여력껏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씀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우리 왕자우님의 그 논점을 조금 이 부연을 하면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이다 외국인이다라는 것보다 서울 시민, 서울 민족, 뭐 서울 사람이 밀집이 되고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왕자오님이 뭐 한국이 단일 언어, 단일 민족, 단일 국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한국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뭐 생활어로 또는 그 공식어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나라고요. 사실 아주 깨끗한 위생화된 한국어를 공식어이자 생활어로 사용한 것은 오래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서울이 지금의 서울의 문화 민족성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말고 간에 이거는 사회투병을 치를 수밖에 없는 민족성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way of life. 그냥 삶의 방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건 이제 metro ethnicity. 그죠? 도시민족성. 이런 담론을 끄집어내면 그건 뭐 비용의 측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국엔 한국의 문제잖아요. 외국인의 문제, 한국인의 문제, 한국어의 문제, 베트남어의 문제, 뭐 개인 사회 문제보다도 저는 그냥 그렇게
자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왕자원님은 권리 얘기 안 했거든요. 경제 얘기 안 했고 정치 얘기 안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좋네요. 또 뭐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차가운 시선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경제 어려운 시기에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떤 것까지 원망을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실제 그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게 주요했잖아요. 아니면은 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최근에는 국내 한국민에 대한 손가락질도 같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급증하는 노동 임금을 그 지불하기가 힘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고용주에 대해서도 손가락질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자국민 내의 갈등으로까지도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라는 걸 언급을 했을 때 이 사회적 비용을 과연 우리가 좀 저희는 이제 수치 가지고 연구를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영어문학과 안에서는. 근데 실제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 뭐 언어를 가르치고 그 세계 시민 의식을 교육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실제 시선 변화가는 사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갈등, 그 다음에 뭐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 고용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 실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고비용인 것인가 그거를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논점이네요. 진짜. 중요한 논점이네요. 분명히 하여튼 경제가 어려워질 때 뭐 극우파 논점이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자국민에 대한 경제담론을 위한 경제담론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담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뭐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네네. 우리 저 막내는 뭐 막내 뭐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하신 것들을 적고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계산 중이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요?
할부되나?
혹시 뭐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면 빨리 또 뭐 알탕을 워낙 좋아해서 하루에 두 끼씩 먹는데요, 알탕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뭐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듣고 안으시면 뭐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사회적인 문제까지 잘 못 보고 최근에 이제 이중 언어 관련돼서 영상이랑 이런 걸 많이 찾아보다가 그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동영상들을 여러 개를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한국어로 자신이 이제 웅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언어라는 언어로 그 웅변을 똑같은 내용을 언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재밌겠다.
아이들도 교실에서 배척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다른 자원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른
그래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걸 이제 다 같이 학부모님들도 와서 보고 이런 장면을 또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그 한국어가 언어라거나 한국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실 환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학교 이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이런 것에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문화 아이들을 더 아이들이 가진 자원이나 다른 특징들을 더 이렇게 주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저희 우리 알탕님이 체대에서 처음 건너왔을 때는 좀 말 한마디 못했는데 공부하시면서 말이 많이 늘었어요. 뭐 아주.
그러게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아, 그럼 지금 뭐 체대 다니신 분들은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양하게
지금 배워야 지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배워야 돼.
사과하세요, 체대 분들한테.
전국에 있는 체육인데.
아, 오해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체대에서. 아니,
다양하게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조기축구요.
그, 우리 그. 저는 저 우리 알탕님 얘기도 너무 좋은데. 그 하여튼, 언어, 우리 하여튼 그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자원이다. 삶의 자원이고, 관계의 자원이고, 생태적 자원이고. 그래요. 정말 그. 우리도 사실 뭐 유학을 가면 우리 뭐 한국어가 그게 꼭 뭐 짐일 필요만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소통의 출구이고 자원일 수 있듯이 우리를 찾은 이민자든 유학생들도 그들이 인식하는 그 모호가 좀 다르게 또 사회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오늘 굉장히 지금 시간 많이 지났죠?
네, 한 45분쯤 했네요. 네.
저희가 그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떠셨어요? 뭐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나요?
오늘에서 오늘 최대에서 온 우리 저 알탕님 또 우리 왕자원님 또 한국을 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두 분 오늘
아 뭐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이래서 한국 하는군요.
우리 저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에서 우리 알탕님이 오셨는데 또 중국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좀 중국어로 이 방송 듣는 우리 중국인 우리 저 분들한테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뭐 뭐랄까 이런 우리 인사 같은 거라도 우리 좀 나눠주면
중국인 냅두고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왕자원님은 뭐 거의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너무 오래전이라 우리 저 알탕님이 중국어 잘하거든요. 조금 인사 좀 나누고 네. 잘하시잖아요. 네. 너무 갑자기 부탁드려서
그냥 뭐 인사
그냥 언어라는 게 뭐 이렇게 네.
그래요. 뭐 뭐라고 얘기해도 일단 우리는 몰라. 난 알 수도 있나?
알탕님 중국어 한번 인사 우리 중국어로 또 중국어 모호이신 분들 또 제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얘기는 해주세요.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下次我们再来.
다음에 또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下个星期我们再回来说说说这关于英语。谢谢。
자, 오늘 뭐 좀 사실 저희가 계속 리서치하고 있고 또 논의 중이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방송 듣는 분들하고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언세우가 뭐라고요?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예, 언세우
녹여주시죠.
우선 다음 계속해서 했던 저희 모노링규얼 마인드 또는 뭐 멀티링규얼 또 뭐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언어 정체성, 언어 권리, 언어 자원, 언어 생태계. 뭐 언어 교육, 언어 정책, 언어 제도, 도시 언어, 그죠? 트랜스링귤 뭐 이런 다양한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 모놀링귤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요. 자, 그럼 우리 중앙대학교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언세우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언어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만도 아니고 권리만도 아니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언어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합니다. 언세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